고린도후서 21번 메시지 새 언약의 영광의 비침 첫 번째 말씀의 내적 실제를 만짐 앞 메시지에서 나는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고기를 접촉하려 한다면 깃털들과 껍질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과 같이 성경은 외적인 표현과 내적인 실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외양만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을 안다면 당신은 사실상 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내적 존재에 의해 그를 알아야 합니다. 내적인 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요구됩니다. 5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육체대로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들을 다만 밖의 표현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갈망은 다른 사람들을 영을 따라 즉 내적 실제를 따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았던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이상 외적인 모양으로 알지 않고 내적인 영을 따라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성경 공부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알려야 한다면 우리는 단지 말씀의 외적인 형태뿐 아니라 내적인 실제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아요.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좋은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는 단지 깃털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껍질 부분조차도 못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단체 가운데서 주어지는 설교의 대부분이 깃털들의 범죄에 있거나 껍질의 범죄에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껍질보다 더 깊은 것들을 들려주고 말씀에 참된 고기를 접촉하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말씀의 고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일부 무게 있는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런 종류의 새로 출간된 책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관찰해 왔습니다. 나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에 관한 것을 출판한 책들이나 논문들이 있는가를 관심있게 보아왔습니다. 나의 관찰에 의하면 1945년 이후 성경 중 고기 부분을 다룬 책이 약간 출판되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그 제목과 저자들을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의 빛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중 고기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깃털이나 껍질이 아닙니다. 영광과 그 영 새 언약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이들은 새 언약의 영광의 빛남은 그 영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부활이라거나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이 그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과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부터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전치사 으로부터가 두 번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니라는 구절에서이고 두 번째는 주 영으로부터라는 구절에서입니다.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과 주 영으로부터 사이에는 하나의 연결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어는 바울이 곧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문제가 주 영으로 인한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그 영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사실상 이 구절에서 영광은 주 영과 동등합니다. 3장 18절에서 바울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은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성취하신 것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본질이 함께하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모양을 소유하도록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니 라는 구절은 영광의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더구나 주 영으로부터라는 구절은 과정이 그 영으로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영과 신부 성경에서 신성한 칭호를 처음 사용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서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신성한 칭호를 갖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길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없고 그 영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영과 신부는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신성하고 신부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이런 식의 말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7절은 그 영과 신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방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영이 신부와 함께 즉 부가된 어떤 것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구절이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은 생명수에 관한 약속을 내포합니다. 한 젊은 형제가 결혼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독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해진 존재로서 신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독신자 대신에 한 쌍이 있습니다. 그 젊은 형제가 결혼하기 전에 말한 것은 무엇이든 단지 혼자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한 후에는 그와 그의 아내가 하나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 부부에 대해서 그와 그의 신부가 말하길 이라고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한 쌍 성경에서 그 영과 신부에 대해서도 원칙은 같습니다. 전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사랑의 이야기, 우주적인 한 쌍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이 한 쌍은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그의 택한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끝에 가서 우리는 이 우주적인 한 쌍에 대한 계시를 갖게 됩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의하면 요한은 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따르면 그 후 침례 요한은 신랑이신 주 예수님에 관해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을 따르는 사실로 인해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답변 중에서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신부를 취하기에 합당한 신랑이심을 봅니다. 우주적인 한상에 대한 개념은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발견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과 결혼 생활을 갖기를 갈망하심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그의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증가인 그들을 얻기 위해 그분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배우자가 되도록 이불을 예비한 것은 또한 결혼이 한 남자가 그의 증가가 되도록 아내를 얻는 것을 포함함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따르면 주 하나님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즉 독신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져 그에게 이끌려지기 전에는 아담은 그와 어울리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아담의 증가요 그의 더해짐입니다. 이것은 결혼이 더해짐을 의미한다는 것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편과 그의 아내를 한 개의 참외의 두 반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참외의 첫 번째 반쪽이고 그의 신부는 두 번째 반쪽입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함께 놓여질 때만이 거기에는 전체적이고 완전한 참외가 있게 됩니다. 아담이 홀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홀로 독신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부인 그의 택한 백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독신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한상 중 반쪽일 뿐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상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생각을 놀라게 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들이 이것을 들을 때 일부는 당신은 하나님이 홀로는 완전치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독신자나 참외의 반쪽에 비유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단이다. 아무도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다. 하늘에 계신 위대한 분이요 왕이요 통치자로서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만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 안에서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한상에 관한 성경에 있는 계시를 반대하여 논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진리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만 성경의 외적인 모양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깃털들과 껍질만 압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내면의 실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만 그의 피조물들의 외면적인 경배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신부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한 형제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깊은 곳에서 그 형제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기쁘지 않다. 나는 오직 아내를 관심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은 사랑스러운 아내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안다면 주님의 유일한 갈망이 신부를 얻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계시록 19장에 따르면 어느 날 하나의 선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궁극적으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주님은 영원토록 그의 신부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에야 만족하실 것이고 그 형과 신부가 함께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광고문이나 초청장에 다만 남편만이 서명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관습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초청장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 서구적인 실행은 그 형과 신부에 대한 성경에서의 계시를 설명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독신이 아님을 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부와 한 쌍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형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소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깊이. 하나님이 신부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이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만 피상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깊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참되게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의 외면적인 면만을 알고 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표면적인 것들이나 깃털들이나 껍질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서 고기 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의 집에 칠면조 정찬을 먹도록 초대되었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깃털들이나 껍질만을 대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칠면조의 고기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깃털들이나 껍질만이 그들 앞에 놓여질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고기 부분을 공급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나 전파로 온전히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깃털들이나 껍질만을 주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의 깊이를 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된 하나님은 독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을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 거치신 과정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먼저 이 과정을 위한 환경으로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태어나신 그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30년 동안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사역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분을 참으로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홀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옛 창조를 포함한 온 우주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음의 영역인 음부를 여행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그리스도는 몸으로 영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생명주는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십니다. 이 영은 신성과 인성과 인간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포함합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과 심지어는 일곱 영들을 소유합니다. 이 영은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복합적인 관유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의 상징입니다. 이 관유는 감람기름과 네 종류의 향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람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관유는 다만 기름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 향품이 더해진 기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향품들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인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감람기름과 향품들은 관유를 산출하기 위해 혼합되었습니다. 이 관유가 그 영을 상징합니다. 감람기름은 단지 홀로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유는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사실로 상징되듯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홀로이시지만 계시록 22장에서 그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 영은 3일 하나님의 최종 표현입니다. 이 영은 그리스도와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얻으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영은 증가요 첨가인 배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이 자신과 맞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독신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의 최종적인 계시는 신부를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한 영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 영이라는 말은 짧고 간단해서 단지 두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칭호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 영은 3일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과 그분이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얻으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영은 또한 3일 하나님이 통과하신 과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긴 과정을 통과하셨고 그 영은 그분의 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7절은 하나님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 영과 신부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 자격을 갖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추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라야 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부가 되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소녀는 신부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가 신부가 되려면 먼저 그녀는 성숙할 때까지 자라야만 합니다. 그녀는 또한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한 남자가 그의 신부로 그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마다 아내로 고려하는 사람들에 관해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높은 교육을 받은 신부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그의 신부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형도 그분의 신부를 위하여 매우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이 성숙하지 않은 신부를 취하고자 하겠습니까? 물론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주님은 그의 신부가 성숙하여 그분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기까지는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한 우리는 신부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떤 여자가 나이에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요구들이 다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까? 주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아직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고 더 잘하고 성숙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거룩한 말씀의 계시에 근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깃털들이나 껍질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가르침에 의해 속임을 당해왔고 심지어는 마취되어 왔습니다. 오,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의 회복에까지 계시에 오신 진리의 깊이를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분이 깊은 것들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그분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영과 신부라는 단어들을 징계하게 여기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이것을 읽었을 때 나는 기뻐서 뛰어오르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의 신부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당신의 갈망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신부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단지 소위 주일 교인으로서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까? 나는 단지 주일 교인일 뿐인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신부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신부를 취하시기 위해 오실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까? 당신은 자격을 갖추고 성숙되어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나는 너를 구원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자라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시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신부의 한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